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올 여름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장마가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예보가 지금 빗나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벌써 15명이 숨지는 등 물폭탄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역대 수해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후에 더 잘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떻죠?
예,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의 양으로만 따지면
네.
아마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예.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뭐 시간당 한 2, 30mm만 내려도 이게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시간당 40mm, 50mm가 넘는 곳들이 막 연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충남 아산, 그러니까 충청남도 이쪽에 네.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 영화제를 해야 되는 기간인데
아, 네.
제천 쪽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은 피해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민 규모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1,500명을 넘어섰고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산사태들이 작은 산사태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을 미리 깎아놓거나 하면서 집안이 악화됐던 곳들이 비가 계속 많이 내리니까
네.
그 토사가 쓸려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도로가 유실되거나 또 도로가 침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인명피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번 집중호우로 15명이나 벌써 숨졌다고
아이고, 네.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명이 다치고 11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규모가 이제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주민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민도 지금 처녀 세대가 나왔다고요?
네. 오전 기준으로 983세대의 네. 이재민들이 나왔고 이제 사람 숫자로만 하면 1,587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집계는 할 때마다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에 또 오늘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략 한 이재민 규모가 이거보다 배는 될 거다. 이렇게 그 잠정적으로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시 대피한 사람도 2,400여 명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설 피해가 4,300여 건.
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저는 제가 이제 이번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역대 홍수 피해를 쭉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2014년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래도 이제 홍수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대비나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복구가
네.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300여 건 중에서 시설 응급 복구를 맞춘 곳이 2,370 곳이 넘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속도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능동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댐 저수율이 지금 78.2% 예년보다 28% 넘는 수준이고 팔당댐을 비롯해서 20개 댐이 모두 방류가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양강
네.
댐이 방류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소양강 댐이 방류하기 시작한 건 참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보도 16개 보 모두가 방류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
네.
지역에서는 자 물을 빨리 쓸려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한강이 오랜만에 이렇게 출렁출렁 흘러가는 모습을 또 보고 있어요.
잠수교가 잠긴
네.
것도 오랜만에 보시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한 10년 전에 겪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도 혹시 직접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잖아요. 지금도
네.
눈앞에 생생한 홍수 피해가 77년도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록상으로
네.
보면은 72년도 대홍수라든가 84년 대홍수가 더 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네.
77년 홍수가 너무너무 몸소리 쳐질 정도로 지금
네.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거의 40여 년 전인데
예.
기억이 나시는군요.
이게 7월 네. 6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비가 내렸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7월 8일 날 하루에
예.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안양 쪽에 안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 개봉 이쪽으로
네.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는데 안양 대홍수 사건이라고 기록되면서 네. 7월 8일 7시에 1시간에 200mm가 내렸다고 그때 그랬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기록이 좀 수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으로 1시간에 가장 많이 내린 기록은 150mm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 준하는 비가 1시간에 쏟아졌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내에 454mm가 쏟아져 내렸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아산이나 이런 데 내린 비의 양보단 적어요.
네.
그런데 이 비 때문에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범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23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이 6만여 명이 기록됐는데 네. 안양에서만 사망자가 208명이 나왔어요.
세상에 엄청 났네요 피해가.
안양이 네. 10만 명 정도 사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208명이 사망, 49명이 실종, 부상이 420명, 재산 피해만 안양에서만 382억. 네. 안양 대교가 그 7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2년도 안 돼갖고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이 안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저는 진짜 개봉동에 살았기 때문에
네.
이 피해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개봉동에 네. 보면은 덕고개라고 하는 곳 밑으로는 완전 저지대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물이 밀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집이
네.
이제 반지하방이 있고 그리고 1층은 지상보다 약간 높잖아요.
네, 그렇죠.
대략 한 계단으로 따지면 6계단 정도 올라가요. 그래야 밑에 반지하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계단에 그 첫 번째 계단만 남겨놓고 네. 물이 차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집으로 물이 네. 다 들어와서
네.
창고에 연탄을 그때 100여 장을 쌓아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탄이 떠다녔어요. 그리고
와.
뭐 무슨 온갖 집기들 또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들 좋아한다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네.
우리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하던 그래서 제 새쌍둥이 같이 하면 4명에서 거의 집 마당에서 놀았는데 네. 그 마당에다가 뭐 그네 같은 걸 이렇게 예.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그랬군요.
그 정도로 아주 예. 심각한. 그리고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네.
물이 계속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을 전부 있는 그냥 수건 걸레 다 동원해서 네. 그거를 이제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네네. 대야에다가 해가지고 현관 밖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현관 밖에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이고.
그거를 거의 밤새 네. 했어요.
그러셨군요.
잠을 1층에서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큰일
그래서
나죠.
그래서 옥상에 텐트를 쳤어요.
참.
그게 생생합니다.
80여 년 전이고.
예.
네, 그리고 지난 84년에도 또 서울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하는 홍수가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77년 네.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
네.
아버님 어머니께서요. 원래 살던 집이 오류동에 이렇게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저지대로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셨구나.
저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네. 절치부심하고 이제는 무조건 뭐라고 해요? 관계 시설 그러니까 하수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79년에 아예 강남으로 이사를 와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진달래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언덕 살짝 위에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그 언덕을 넘어가면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옆쪽으로 그 사실은 음마파트가 있단 말이죠.
네.
음마파트가 다 잠겼어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그 뭐 지금도 아직까지 강남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네,
대치동의
그러니까요.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
네.
음마파트 지하상가가 다 잠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음마파트를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한번 잠겼던 곳이라서
네.
분명히 부실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
어쨌든
하실 만하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 9월 1일 하루 만에 서울에 298 그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네.
50 밀리리터의 집중호우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내려서
예.
서울 1일 최고 강수량 기록이 9월 1일 날 그때 세우게 됐고요.
네.
뭐 속초에도 3일간 650 밀리가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84년도에 그 비의 양만 따져 보면은
네.
7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이제 저는 강남에서 이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강남에서 그때 강남역 여기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강남역은 그때부터 계속 단골로 물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다 이게 하수구에 뭐
네.
정비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네.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네.
강남역이 물에 잠기니까 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가야 된다고 나는 그
네.
개근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굳이 그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는 동안에 이제 저지대 고지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버스에서 딱 내려서 바지가 완전히 다 젖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인재라고 잠깐 짚어주셨는데 뭐 일단 치수 시스템이 조금 지금보다는 낙후가 됐었고 또 네. 일기예보도 그때는 이만큼 정확하지가 않았죠?
지금 진짜 많이 정확한 상황이에요. 84년도에는 네. 어땠냐면 기상특보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일 날 5시부터 1시간 동안 50mm의 네.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물폭탄이 완창 쏟아진 다음에 이제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음마파트니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후처리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예. 자, 이 84년도에.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홍수가 남북관계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요?
이 84년 홍수는 결과적으로는 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효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 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20만 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했습니다.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네.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남한을 돕겠다. 이래가지고 쌀 5만 석, 옷감이 네. 500km에 해당하는 옷감, 그리고 시멘트 100kiloton,
네.
이렇게 또 이 의약품, 구호물품 이런 것들을 보내줬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 훈훈한 분위기를.
처음에 이걸 보낼 때 네. 우리는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받더라고요. 딱 받으면서
네.
그다음에 1년 뒤인 1985년 9월에 남북 이상가정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단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가족 그 행사가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85년도에
네.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84년 홍수 때문에 일어난
그러네요.
좋은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홍수 때문에 일어난 좋은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77년도에도
네.
목감천이 범람한 이후에 목감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보수 계획이 들어져서
네.
이제 80년 이후에는 목감천 범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게 교훈을 예. 얻고 또 좀 단단하게 정비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자, 한강의 지류를 바꿔버린 전설의 대홍수도 있었다는데 그건 일제시대였죠?
예, 1925년 7월 11일에서부터 9월 6일까지 지금 우리 장마 너무 길다 이러잖아요.
네,
이때에 비하면
길게 느껴지는데요.
세 발에 핍니다.
아, 그래요?
7월 11일서부터 9월 6일까지 두 달간
네.
장마 있고 그 뒤에 네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가면 또 올라오고
네.
가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을축년 대홍수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요. 최고 600mm 이상의 비를 뿌린 태풍으로 인해서 한강이 범람했고 그래서 용산, 이촌, 뚝섬 네. 다 물에 잠겼고요. 잠실, 신천이 섬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숭례문도 네. 침수됐고요. 이때 당시에 폭우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땅속에 묻혀 있던 암사동 유적지 풍납 토성이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네. 토성들이
세상에.
드러날 정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물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암사동 유적지와 풍납 토성들의 가치를 따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네.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피해 상황으로 6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여 채의 집들이 침수 붕괴 유실됐고
네.
1만 헥타르 이상의 논밭이 유실돼가지고 당시에 일본 돈으로 1억 3천만 엔가량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일제시대 때 1억 3천만 엔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의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한 경제적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일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한강과 그 주변 지류에 대해서 재방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네.
한강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강 지류가 바뀌었다는 거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호우 피해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잘 극복하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 홍수와 장마로부터 얻어야 할까요?
예. 실제로 지금 홍수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들을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전에 2008년, 9년 이때
네.
뭐 4대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예.
위해서 많은 돈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미 2003년, 2002년 이때부터 본류 주변에서는 홍수가 안 났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목감천 제가 경험했던
네.
홍수들만 해도 목감천 홍수, 그다음에 84년도의 대홍수 때 외에는 본류에서 발생한 큰 홍수가 없어요. 그럼 다 지류에서 발생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들은 얼마나 정비가 되었나. 그런 홍수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들이 충분히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된 곳이 대전 갑천, 여주의 청미천 이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전부 지류예요. 근데 이런 지류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과 인프라를 만들지 네. 않고 이제 대책을 세우면 홍수 그렇군요. 대책이 예, 결국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상예보. 이거 진짜 중요하다.
맞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뭐 100% 예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오보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네. 발생하고 해서 더더욱 예보가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돈도 들이고 또 전문 인력도 이제 발굴을 해서 시스템을 잘 네.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남한과 북한 모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 있었던 역대급 홍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후 이런 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